말씀을 잠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의 이 규례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빵과 포도즙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이러한 이 부풀리는 것, 뜨게 하는 것, 부패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빵과 또 발효되지 않은 그 포도 주스, 포도즙. 영어에서는 그게 다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 뇌리 속에는 술만을 와인으로 생각하지만 영어의 용례에서는 그것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발효되기 전에 포도 주스도 와인이고 발효된 이후 것도 와인으로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모범을 볼 때,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 또는 유월절에서 사용한 것은 발효되지 않은, 왜냐하면 그게 유월절이 이어지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 기간이 시작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명절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것, 즉 부패가 진행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빵이나 포도즙이나 둘다 발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유월절에서 이제 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사용되는 그 소재는 조금 다릅니다.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답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렇죠?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양고기가 제일 중요한 소재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쓴 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와 쓴 나물과 또 이제 당연히 누룩 없는 빵과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식사 일종의 식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즙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소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그래 중요했던 양고기와 쓴나물은 왜 교회의 주의 만찬에 연속선상에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관계된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회가 양고기나 또는 쓴나물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문제와 포도즙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연속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대체 빵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밀로 이루어진 이 빵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과 포도의 열매로서 나오는 그 포도즙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참 유익한 공부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 테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빵의 의미와 포도즙의 의미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더 풍성하게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지체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본 의미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빵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로 한 것이 이게 밀이었습니다. 그 밀에서 나오는 게 빵이죠. 원래 이걸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식이 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식이 뭐였어요? 그렇죠. 예, 씨 맺는 채소와 예, 그씨 맺는 과일을 맺는 그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의 주식은 밀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이게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하시게 될 때, 땅도 다 저주를 받고 할 때, 여기 보면은,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는다.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소는 여전히 주어졌는데, 한 가지 좀 변화된 것이 뭐냐면, 땅의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서, 열심히 이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러한 농산물, 이것은, 고통의 산물인 것입니다. 노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식은 빵은 아니라서 이것이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사실 뭐가 상기가 돼야 되는 거냐면, 신라권이 상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그 기억, 인류의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빵을 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 인간이. 그렇죠? 채소와 과일. 이것이 주식이었는데, 빵을 먹게 된 이유는 범죄 이후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대가로서 고통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땐 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아, 우리가 이걸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죄의 결과이고 인간이 신낙원한 존재구나.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볼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린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농사와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의 목축은 고기를 얻기 위한 식용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기가 식용으로 허락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이렇게 목축을 했을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서 그 이후에 모든 후손 자녀들에게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죄가 있는 내 대신 죄 없는 점과 흠도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속물 그 대속물과 그 대속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교육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 목축이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뭐이 짐승의 젖 같은 것은 이렇게 밀크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육식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한 대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육식이 인간의 주식이 되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가적으로 더해진 것이고 여전히 주식은 땅의 소산과 들의 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서 대하는 이 빵을 생각할 때마다 아, 인간이 범죄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구나. 원래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한 고통의 소상, 노동의 대가로서의 이 빵을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먼저 상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즙,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열매, 나무의 열매 중에 포도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빵과 포도즙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나아가 볼 때, 성경은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물질 중에서 포도즙이 색깔도 그렇고, 이게, 좀 끈적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피와 제일 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포도즙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생명 유지 또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빵과 포도즙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개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이 빵과 포도즙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시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빵과 포도즙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빵과 포도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 빵과 포도즙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물이 다섯 개가 대표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개역성경용어로 그렇게 됩니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속죄 헌물. 이 다섯 개의 이 헌물 중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음식 헌물이었어요. 그 음식 헌물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주된 것이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그냥 알곡 곡식 단으로 가져오든지 찌어서 가져오든지 밀가루로 가져오든지 밀가루를 요리한 납작한 빵으로 가져오든지 구운 과자로 가져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음식의 형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인간이 하나님 잡수시도록 말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걸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5대 헌물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대 절기 중에 그 절기 때 어떤 절기에서는 음식 헌물과 함께 음료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제, 즉 음식 헌물 자체에는 그 음료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절기 때 드리는 그런 헌물 중에는 음료 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 헌물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9장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료 헌물로서 포도즙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두 상대방이 뭔가를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 특별히 좋은 것, 즉 귀한 것을 주고받는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된 것이 포도즙과 이 밀, 빵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밀, 즉 빵과 이 포도즙을 우리가 보게 될때 이것이 먼저는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삶을 육체적 삶을 유지하도록 생명의 공급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생명 공급의 통로로서 주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떤 사랑, 이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도구로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사실 우리가 뭘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난번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면서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부모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용돈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런 것이죠? 내 선물도 좀 해봐. 이 심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풍성한 것들을 주셔놓고 나한테도 좀 사랑의 표시를 해봐.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를 할수 있도록도 이렇게 하신 것이 빵과 포도즙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소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흙에서 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흙에서 지어졌어요. 그 흙으로부터 나온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흙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제공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성분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흙의 성분을 자꾸자꾸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소진이 되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이라는 게다 흙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흙의 성분을 흙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음식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인간에게 주실 때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 밭에 씨를 뿌렸을 때그 밭에서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을 뚫고 이리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한뼘 밭이 아니라, 사방 1미터 밭이 아니라 온 땅에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백만 톤, 수천만 톤에 이르는 그러한 이 곡식들, 채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인간에게 어떤 그 흙의 성분을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것들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경작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수백만 톤, 수천만 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가, 또는 하늘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만나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급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지어놓고 너 멋대로 잘 살아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는 생명의 숨으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아담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고, 내쉬고 들이쉬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중에 끊임없이 인간과 교제하고 사귀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러한 음식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게 되면 그것이 몸의 각 부분으로 다 가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만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음식의 형태로 오셔서 인간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그 인간의 일부가 되어서 인간과 함께 늘 언제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늘 언제나 인간과 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곡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즙,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인간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실 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주셨을까요? 받아서 먹으라. 주의 만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듯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아마도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하셨을 것 같아요. 또한 이 빵과 포도즙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어떤 개념, 그것은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재료로서의 빵과 포도즙의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중에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또 전도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특별히 포도즙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영역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즐거움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은요.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 포도즙을 묘사할 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은 특별히, 아, 이게 참, 인생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술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최상품의 그 포도즙,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최상급의 포도즙들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단히 그 사람이 즐기기에 좋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음료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을 즐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특별히 포도즙이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늘 잔치자리에 포도즙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기적이 뭐였냐면, 가나라는 동네에서의 혼인 만찬, 혼인 잔치 자리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의 의미가 있는 이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그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생에는 즐거움이 떨어진 잔치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인생은 즐거움이 고갈된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즐거움을 인생에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즐거움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즉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에 그 만찬에서 함께하는 그 포도즙,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영원 세계에서의 즐거움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 포도즙을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제한했습니다. 스스로. 나사로인의 경우에는 이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그 권한, 권리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 유지만으로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엔 즐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영원한 생명으로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 시작됐을 때 그 영생이 풍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즐거움 두 가지를 다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 이러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빵이나 포도즙이 이 생명 현상의 이 생명 유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두 개가 다가 다 이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특별히 포도즙이 더 그런 의미가 강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 포도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일컬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이 개념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포도즙을 대할 때 아,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걸 상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생명의 어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명의 치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은 상처 치료제로, 이렇게 소독제나 상처 치료제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보면은 그 이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에게, 아니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즙을 부으면서 상처를 싸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의 회복을 위한 것이 포도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 자주 나는 그 위장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뭐를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생명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명의 어떤 회복, 생명의 치료를 위해서도 이 포도즙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포도즙의 또 다른 개념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장면을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마치 그 포도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포도를 모아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발로 이렇게 포도 송이를 다 으깨가지고 그 즙이 흘러내리게 할 때처럼 인간의 그 피가 그렇게 이 땅에 흥건하고 심지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취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럴 때에도 이 포도즙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만찬에서 대하는 이 포도즙을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생명의 공급뿐만 아니라 생명을 취해 가시는 분, 심판자 되시는 그 분에 대한 그 모습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생명의 빵과 즐거움의 포도즙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생명의 빵과 즐거움의 포도즙.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의 교회, 즉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의 만찬이라는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규례에 사용되는 두 가지 소재가 빵과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이 빵과 포도즙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떤 개념, 이미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빵과 포도즙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